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올바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는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해야만 되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보통 열 교회를 개척하면 두 교회가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 요즘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교회를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사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할지라도 20, 30명 혹은 40, 50명을 넘지 못하는 교회가 80%에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19년이나 되었고 또 교회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줄어들거나 어림을 겪는 일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었고 지금까지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따져볼 때 현상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교회단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반사 이익을 우리가 많이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전파되어져야 될 복음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사실상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일보다는 복음을 올바로 전파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많은 성도들이 기존 교회 경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담았던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다면 저희 교회 올리가 만무하고 어떻게 보면 현상교회가 이처럼 수적으로 성장했을 리도 만무할 것입니다. 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 세워져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심지어 옮길 필요도 없는 집을 옮겨가고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를 일부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가정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녀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것은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녀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회가 성도를 염려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죠. 이제는 교인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고 아니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닐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기존 교회에서 아예 떠나버려서 가정 예배만 드리는 흔히 말하면 도피 성도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답게 나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온 세월이 19년의 세월입니다. 사실 저는 본래 순교단체에서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한 3년 동안 몸담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아내도 사실은 다른 이방 언어를 전공해서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회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쭉 다니면서 교회가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 안에서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 서포트를 받는 선교사도 올바로 파송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결국 19년 전에 우리 연산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서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한 부족함과 어려움들도 있고 극복해야 될 결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능하면 내가 직접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노로와의 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흔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가리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만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목회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였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알아가야 될 책이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집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삶이 왜 망가집니까? 열심이 적고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죠.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니까 열심을 가진 정도만큼 더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이처럼 망가졌습니까? 7, 80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야말로 벽돌을 지고 나르고 다 헌신해서 그때는 정말 집도 내어놓고 전세금도 그냥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지었지만 진정한 교회는 짓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폐해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현상교회가 개척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고 좀 몸부림을 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자비와 궁휼을 더하신 결과로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으로 절대로 자족해서는 안 돼요. 반사 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가 이 반사 이익이라는 말이 조금 사실은 좀 폄하하는 말인데요. 폄하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어쨌든 다른 교회가 제대로 섰더라면 저희 교회가 지금과 같은 교세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서지 못했으니 우리 교회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설계를 하지요. 건축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반적으로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건축 설계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지어나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대충 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부실 공사가 되고 많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계도를 제대로 그리고 찬찬히 그리고 좋은 건물일수록 설계도는 매우 자세하고 세밀하고 한두 장이 아니라 수백 장입니다. 아니 수천 장이 될 수도 있죠. 이러면서 교회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설계도를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용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형적 교회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정확 무오한 신앙가행의 유일한 규칙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는 질문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묻지 않으면 성경을 말하지만 처음에는 입구가 제대로 된 입구로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냥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의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 실수가 뭐냐라고 말하면 도면을 보지 않고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치명적 실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나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에 기사 검색하지 않는 분이 없고 스마트폰으로 혹은 뭐 유튜브로 이런저런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이 없고 신문을 보지 않는 분들이 없잖아요. TV를 틀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라디오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그 매체와 접촉하잖아요. 매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손에 들고 있지 않아요? 저에게 2007년도에 딘 플레밍이라고 하는 캐나디안이 저에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 프리처치에 다니는 성도였어요. 저희 교회 개혁교회라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성도님을 제가 좀 자주 만났는데 주협 쪽에 서강어학원의 강사였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항상 그분은 항상 손에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뭐 이런 거 줄줄 외웠고 성경을 수십 장씩 외웠죠. 주일날 이전에 탄현동에 있었던 주택교육관에 함께 저하고 있으면 점심을 먹고 제가 설교를 조금 뭐 서툰 영어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꼭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항상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조곤조곤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죠. 읽고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빌립이 듣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을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왔던 양희문 교회를 담임하는 김준모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교회에 다녔고 그 다음에 에딘버러 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그 구약 교수님이 메카이 교수인지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약 교수님이 성경을 봉독하면 성경이 해석되어졌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띄어 읽기 제대로만 해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시공자가 설교 도면대로 건축을 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 그 다음에 해석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우리 교회 헌법에 12신조를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있고 예배모범과 권징조례가 담겨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새일치신조라고 부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유산이 있고 이뿐만 아니죠. 영국 국교의 신조도 있고 프랑스 신조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제네바 교리문답 등등 여러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고 신조고 교리문답들이에요. 오늘날 저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신조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교적 좀 빠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알게 되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이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요리문답에 있는 성찬에 대한 모든 조문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성찬을 시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교육자들 중에 기존 교회에서 실제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 본 부교육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개척했죠. 세례는 베풀어야 되죠. 성찬은 시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혁주의 신앙 문서, 표준 문서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주관성에 빠지게 되고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을 비틀어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경적 이해 가운데서 교회 질서를 잘 세워가야 돼요. 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10박 11일 동안 사우디에 다녀왔는데요. 사우디 제다에 갔는데 운전을 얼마나 험악하게들 다 하는지요. 예전에는 역주행을 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에 대개 우리가 갓길로 가도 오른쪽 갓길로는 가도 왼쪽 중앙 분리대 갓길로는 추월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데 거기는 왼쪽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법과 질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교통사고가 생긴다 그래요. 그렇게 해버릴 때 바로 그냥 벌금을 한 150만 원씩 매겨보세요. 적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이처럼 법과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모범 권징조례, 교회 질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직분자를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지, 임직식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것인지,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지,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시벌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벌해야 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각각의 가르침이 백과사전처럼 다 나와 있느냐, 법조문처럼 나와 있느냐 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제적 진리거든요.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영적인 사고방식의 체계를 갖추게 되죠. 영적인 사고방식의 체계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권징하고 어떻게 성찬을 베풀고 어떻게 교회 진리를 세워야 되는지는 결국은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이죠. 이런데 좋은 모본이 되는 자료가 뭡니까? 바로 개역 전통에 있는 신조, 요리문답,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가 작성한 제1-7이서,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앤드류 멜빌이 작성한 제2-7이서, 다 이런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으로 다 녹아 들어왔거든요. 이런 신앙의 전통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2000년 동안에 교회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유산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야말로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실로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이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 자료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성경 읽기만 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개혁교회에 속한 전통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보세요. 지을 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도 있고 모래도 있어요. 철근도 있고 유리도 있고 온갖 기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있다고 해서 다 건물을 제대로 세우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를 따라 공사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성경도 있고 전통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석해서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그저 풀과 지푸로 지어서 다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교회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는 금과 은으로 지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헌신과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을 아셔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떤 설계 도면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료를 주셨어요. 이미 성경을 계시로 주셨고 신앙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자료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조국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가? 성경을 내팽개치고 성경 해석의 표준인 이런 문서들을 다 도외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이나 하고 열심만 내고 뭐 선교사 보내고 집 짓고 우물 파주면 밥 퍼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곤비하시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데 일과 관련해서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파악하셔야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임직한 분들에게 이미 도르트 교회 질서라는 책을 드렸거든요. 도르트 신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르트 교회 질서도 매우 중요해요. 거기 읽어보시면 임직자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임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모든 원리가 거의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설교들을 따라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가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비상직분입니다.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고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설립에 깊숙이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실이 이러하다면 교회가 지금은 사도가 없고 지금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세가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받았죠. 뱀의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요한 계시록 12장에 가서 설명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실 때 그 계시를 처음부터 활짝 열어 보이지 않고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그 계시의 진행 방식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예화로 설명했지만 이렇게 펼쳐놓은 것을 일렬로 세워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의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렬로 맞춰서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이미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도록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길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에 가면 그리스도는 다시 복음은 다시 율법으로 돌려보내서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의 성경 해석 방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그냥 선교를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7장을 보세요. 사도행 1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요. 그들은 항상 구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구절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적용되는지를 보므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봐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한 역사적인 정보로나 이야기나 사실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신학적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하면 문자주의로 치우치거나 그저 하나의 어떤 이야기,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모본으로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모본이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엉뚱하게 모본으로 주신 것은 본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뒤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성경적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전통에 대한 문서들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서도 또한 교회의 기초를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모퉁이 돌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서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누구라 그랬죠? 누구예요? 율법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율법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돌이 있는데 하나는 아치로 된 구조인데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쏟아져 버리죠, 그죠?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기초돌을 가리켜 보통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어떤 특정한 단위 목사나 어떤 유력한 장로의 교회가 되어버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선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시 소급해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반석은 뭘 가리킵니까? 흔히 신앙 고백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죠? 그러나 신앙 고백과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 회원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세례식을 했죠. 근데 아시는 바대로 뭐 4명이 문답을 했는데 한 자매가 입교를 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합니까? 대개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문답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일어나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하지요? 뭐 그를 그냥 실족시키고 그냥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영혼도 설 수 없고, 또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유력한 사람이 되어 버리면 그가 직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마치 항해술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키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서 있다. 그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시험 관계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면 뭐 오후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교회를 정말로 신앙 고백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땅이 마련되어 있어도 건축 자재가 없으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회막이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구체적인 어떤 물질로 세워졌습니다. 무슨 가죽이나 무슨 세마포나 뭐 이런 것으로 세워졌죠. 나무나 이런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구약의 경륜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보다 제2성전의 규모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학계 말라기 시대에 세워놓은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저게 무슨 성전이냐 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헤롯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진리로 세워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락을 했잖아요.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요?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것이고 말씀 사역자가 성경을 풀어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죠. 빌립도 그랬죠. 스데반도 그랬죠. 바울도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직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설계 도면도 있고 건축 자재도 있고 건물을 지을 땅도 있는데 설계 도면을 따라 건축을 시공할, 건축물을 시공할 일꾼이 없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성경 들려 있죠? 개혁의 전통도 있죠? 재력 있는 사람도 있죠? 땅도 누가 희사해서 땅도 나와 있죠? 그러나 못 지어요. 왜? 설계 도면을 못 보고 제대로 건축을 시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예배 때 임직식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의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금식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개혁교회는 금식하는 전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루는 일과 관련해서 직분자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고 장로 집사님들이 잘못되면 교회는 그냥 좌충우돌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인 등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벨지 신앙 고백서 제3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 통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벨지 신앙고에서 다 살펴봤죠? 참된 교회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 통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할 목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목사와 함께 교회 치례를 구성할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된 종교를 보존하되 참된 교훈이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억제되며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과 위로를 얻도록 보살피게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참된 종교를 보존할 수 있고 그 교훈이 전파될 수 있고 영적인 방식을 따라 징계도 되고 억제도 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아원이 좋은 고아원일까요? 고아들 돌보는 보모가 많은 교회입니다. 많은 고아원이 좋은 고아원이죠.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건물이 번듯한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유수한 교수가 포진하고 있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또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합당하게 그저 벤치마킹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형편과 처지를 잘 따라서 잘 적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치리자, 다스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 헌법 제1부 총론 1에 교회 왕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미 500년 전에 우리 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분명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신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하시고 직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치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치리자로부터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교회 직원으로부터 다스림과 감독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했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냥 어젯밤 평안히 주무시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이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로 가 있는 동국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러 상황들을 살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3시 반까지, 새벽 3시 반까지 있다 왔는데 어떤 사람도 와 있느냐 하면 술 취해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자고 해도 안 한다 그러고 보호자 있냐고 해도 모른다 그러고 그야말로 흔히 뭐 배째라 하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유치장애 간 분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얼마나 많은 불륜과 다툼이 생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접수되어서 재판관들이 그 사건을 판결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드로가 방문을 했거든요. 가만 보니까 모세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8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 양쪽을 재판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마치 모세가 했던 일은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있는 사법부가 수행한 일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수행했던 이런 일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법부가 감당하는 기능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재판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조직체라 그랬죠. 그래서 치리회가 있단 말이에요. 치리회가 뭡니까? 당회입니다. 당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치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교회 치리자인 장로, 목사, 물론 집사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교회를 치리할 때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묻죠.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홀로 앉아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앉아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구역장이나 인도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회자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 헌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말이죠. 모세라고 하는 경륜 있는 지도자의 고견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로부터 들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세워 있는 직분자들이 자기 경험에 기초한 자기 상식에 기초한 그런 말로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그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람의 통치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뭐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처럼 무지한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목회자가 뭐라고 설교하고 또 교회가 뭐라고 결정해도 그 뜻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따졌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도 일곱 일꾼들을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을 세우라 그랬죠. 그런 일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직원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한 개개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경적 이해에 기초한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치리회의 통치와 감독과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좀 꾸짖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왜 그런데 신방을 안 받으십니까? 왜 감독을 안 받으세요? 왜 장로님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빈번한 접촉과 교제를 가지셔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만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은 치리자들의 직접적 통치와 다짐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알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한 신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면 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교회가 헌신을 요구하면 헌신을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교회 일원이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진정한 교회에 속한 일원이 되었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신자는 땅 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천상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도 있고요. 덜떨인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땅 위의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땅 위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천상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간의 영적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게 되죠. 목회자가 되다 보니 성도님들로부터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았다. 죄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목회자거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예요.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온갖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말은 한 지역교회 끝까지 다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표지, 말씀이 제대로 선파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교회 남아있으면서 부딪히셔야 돼요.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되는 일에 이런 면에서 힘써야 됩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보편적 교회 회원들이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캐톨릭 교회, 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본래 세상은 통일된 세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번성케 되었다면 모든 사람을 자기 배우자와 자기 부모와 자식처럼 여겼을 거예요. 50억 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에 어떻게 말하죠? 골로새서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리되고 나눠지고 지키고 하는 것을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되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교회가 갈기갈기 지키고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다 욕만 하고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내 연약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여기고 이런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보십시오. 함께 어울려 살지만 실제로는 다 모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 교회에서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끄집어당기고 끄집어당겨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 곁에 서 있고 도망가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셨잖아요. 그죠? 평생 그런 싸움을 싸우시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어떤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가도 그런 교회 없어요. 세 가지 표지가 분명히 드러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복음의 도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읽으셔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려면 개혁 전통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기초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재료로 교회를 건축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중요하고 직분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목회자와 장로와 직분자들로부터 치리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이제 19주년이 되었는데 보통 만 19세가 성인 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야죠. 물론 뭐 나름 저희 교회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제가 저희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상에 갔는데도 파일을 딱 만들어가지고 뭐 미국 이런 데 막 캐나다 이런 데 다 보냈어요. 이미. 요즘에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완벽하진 않고 그러나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흠집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과 안식을 항상 누리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도리와 말씀의 토대와 근거와 기초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교회 전통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진리서와 이런 원칙과 이런 표준을 잘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또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치리를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 있는 임지식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하나님의 영적 교회 질서를 따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신을 받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100